우리 이 시간 말씀 찾아보겠는데요. 에스겔 1장입니다. 에스겔 1장. 1장 다 볼 겁니다. 다 볼 텐데.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밑에 내려가서 하고 싶은데. 녹음이 있으니까 여기 할게요. 수요예배는. 1장 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조금 길지만 뭐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새 해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님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저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쪽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구름 가운데 단체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가까운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갈기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들의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귀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화목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올라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살 때에 그 날개를 내리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하나님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아멘. 에스겔서에 아무도 별로 이렇게 많이 관심이 없나 봅니다. 그죠? 예. 우리 에스겔서 1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아주 엉망인 것 같습니다. 그죠? 1장의 이 내용이 지금 그림이 그려집니까? 솔직히 우리가 읽었는데 정말 이거 무슨 말인지 그죠? 예, 뭘 보긴 봤어요. 이 선지자 지금 뭔가 보긴 봤어요. 예, 그리고 대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한 줄 한 줄씩 계속 꼼꼼히 읽었는데 뭐 사실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모르진 않아요. 근데 느끼는 이 감정이 뭐냐면은 저도 이걸 뭐 유튜브는 여러 번 읽었죠. 1장만 여러 번 읽었지만 읽으면서 느끼는 이 감정이 아, 이 사람이 되게 설명하라 애쓰지만 나는 뭔지 모르겠다. 예. 지금 그림이 안 그리죠. 이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여러분 혹시 재미삼아 이거 아이들한테 안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리려 보라 해보세요. 이거 정말 다양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림이 한 장면으로 이게 안 잡힙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상상력이란 건 어마어마할 거예요. 오늘 한번 들여다보죠. 에스겔 먼저 좀 보면 제사장 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소위 이 일을 하기에는 조금 괜찮은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죠? 제사장의 아들이 예언자를 한다 하면은 괜찮은 집안 사람입니다. 예. 우리도 그렇죠. 이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이 목사면은 걔도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힘이 되거든요. 예. 저는 그런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죠. 그래서 집안에 목회자가 있었으면 이렇게 싶었는데, 예. 우리 딸아이한테 제가 몇번 이야기했어요. 목사해라, 목사해라 했는데, 아, 자기는 죽어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본인이 못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왜냐면 제가 아쉬움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한테 막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가 하면 내가 되게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사장 아들이, 그러니까 아주 교육도 잘 받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동시대 활동하던 자였습니다. 이 지금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활동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및 유다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고, 이 사람은 그 이방 땅 바벨론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같은 시대지만 여러 곳에서 활동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목사는 뭐 영국에서 활동하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그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당시에도요, 어느 한 지역을 편애하지 않고 골고루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도 활동하던 예레미야 예언자를 보내주셨고, 또그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활동하던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이 에스겔이라는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 에스겔 하면은 하나님이 강하게 붙드신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뭐 아들한테 이 제사장에게 필요한 그죠? 아버지의 소망을 담긴 그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 아버지의 소망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소망. 하나님이 강하게 붙드신다. 아, 이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는 장면을 볼수 있는데요. 1에서 3절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 상황이 나옵니다. 이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는 것을 갖다가요. 우리가 그 라틴어로 비지오 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 제가 오늘 그좀 보던 책을 갖고 왔는데 이 Seeing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크게 보이죠? 이거 화면 예수님의 얼굴이 있고 큰그 제목이 커서 이게 맞죠? 앞에서도 이렇게 들어도 잘 보입니다. 이 보통 가톨릭 신학이에요. 이게 이 부제를 보면 Beatific Visio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Beatific Vision 하면은 이게 가톨릭 말로 지복 직관이라고 합니다. 아마 성당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주 익숙한 용어일 텐데 교회만 다니신 분들은 이 용어가 생소할 거예요. 우리는 지복 직관을 잘 가르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지복 직관이 뭐냐면은 지복 가장 큰 복은 직관 하나님 직접 보는 거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신학을 개혁주의적으로 아주 이렇게 다시 탐구한 책인데 제가 이거 오늘 처음 펴봤는데 어려워가지고 이게. 여러분에게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걸 보면은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 난이도를 봤을 때 바로 그냥 책장에 꽂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저도 보니까 이게 안 읽고 꽂혀 있는 책이 반이 넘더라고요. 예. 아,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죠, 그죠? 반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예, 훌륭한 작업이. 우리, 사실 우리한테 보는 거, 하나님을 보는 것, 그죠? 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요즘 거울도 선명하지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게 보지만, 직접 보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가장 그 궁극적인 소망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루셨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이 분명히 지금 이 에스겔은 하나님을 지복 직관하는 장면을 볼수 있어요. 그죠? 직접 자기 눈으로 보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주 강력하고 특별한 부르심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간혹 이런 강력한 부르심을 받기도 해요. 어떤 그 선수의 말을 들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그 펜싱 금을 처음 딱 쥐었는데 정말 그 강력한 부르심을 받았다. 그날 이후로 펜싱을 떠날 수가 없었대요. 그런 사람은 펜싱 해야 됩니다. 예, 그 사람은 그책 보고 이래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예. 자전거 처음 이끌린 사람, 자전거만 타고 이래 강력한 이끌림, 힘든 선수의 길을 가게 되죠. 우리 중 대부분은 그런 강력한 이끌림의 경험이 없기도 합니다. 예, 그 또한 사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 칭송해 줌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강력한 끌림이 없는 잔잔한 일상 속에서의 순종이 더 클 수 있고요. 또 더 힘들어요. 예, 잔잔한 일상 가운데서 순종하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어떤 친구는 뭐 면접 때 그런 말도 하죠. 뭐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이 회사로부터 강한 소명을 받았기에 신명을 바치겠다. 나는 공무원 시험에 강한 그 소명을 받았다. 그런 사람이 뭐 있습니까? 그죠? 저는 잘 안 믿어요. 그런 거. 예. 어떻게 공무원 시험에 그렇게 강력한 소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뭐 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예. 잘 없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억지로 자기 삶에 특별한 소명을 부여하지 않으려 해도 됩니다. 일상 속의 잔잔한 부르심. 내가 정말 별거 아닌데 형님 따라서 갔다가 뭐 졸지에 나도 시험 쳐가지고 되고 뭐 이런 것들 얼마나 그 소중한 줄 모릅니다. 몸 한번 아파보세요.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그 밥 한 술이 그립습니다. 맨날 거닐던 그 산책길이 그리워요. 일상의 이 부르심이 소중한 까닭이겠죠. 에스겔은 근데 특별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특별 소명을 받지는 못했어요. 저는 되게 잔잔했습니다. 일상이 그 잔잔하게 지내왔어요. 뭐 하나님하고 뭐 진짜 죽자 사자 뭐 이렇게 막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제 나름대로는 있었겠지만 이런 절망적인 이런 특별한 뭐 예를 들면 에스겔은 앞으로 특별한 경험들 하기 전에 자기 똥도 먹어야 되고요. 막 머리도 깎아야 되고 뭐 자기 아내도 죽어야 되고 막 이런 저는 뭐 이런 특별 소명을 받지는 않았어요. 저는 되게 잔잔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런 자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도 역사 속에 있습니다. 아주 기괴한. 이 사람 또 나중에 또 벌거벗고 생활해야 되잖아요. 미친 사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이 소명은 이제 말 그대로 부르심이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4절부터는 환상의 내용이 나오지요. 뭐 단쇠 같은 거 돼가지고 뭐 번쩍번쩍한 금붙이 같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죠? 5에서 8절까지 보면은 내생물의 형상이 나오는데 아 뭐 계시록에서 이걸 많이 갖다 썼어요. 사실 에스겔에 있는 장면들은요. 요한 사도가 그 본 그 계시와 아주 흡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계시가 에스겔이 보았던 계시하고 비슷했다라고 우리가 여기 볼 수 있죠. 그죠? 안 그러면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환상을 서술하기 위해서 이 에스겔의 표현을 묘사를 많이 차용했다거나 그죠? 아 나는 이걸 이상하게 봤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는데 자기가 에스겔서를 보고 아 이 사람과 본 게 내가 같은 것 같다 이렇게 요한이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요한 계시록에는 이 아주 이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은 발바닥 같고 뭐 광냉 구리 같고 하면서 뭐 계속 뭐 같아 같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예. 네, 제가 이거 보면서 뭐 저희 김대규 주사님 가스타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정확히 아는데 정확히 모를 때는 하는 거죠. 예. 주사님 뭐 너무 화장을 안 하고 오셨고 누구신가 이 주사님 같아 이렇게 그죠? 정확히 모를 때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같다라는 말이 지금 15번 나오거든요. 정확히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뭘 보긴 봤어요. 근데 익숙히 아는 거를 본 거죠.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이미 압니다. 가시광선 스펙트럼 안에 있는 것만 인간의 눈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가 보는 걸 사람은 못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잠자리가 보는 걸 사람이 못 볼 수 있고요.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이 뭡니까? 보이는 것만 믿겠다 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오류는요. 첫 번째로 자기가 차별주의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 보이는 것만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시각장애자를 자기는 차별하고 들어가겠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둘째로는 자기 인식의 한계는 가시광선 스펙트럼 안으로만 한정하는 내 스스로의 무식을 인정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믿겠다. 나는 가시광선 스펙트럼 안에 있는 것만 믿고 내 한평생 무식하게 살다 가겠다 이겁니다. 신학과 과학은 서로 적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과학은 우리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외선이나 자외선 같은 것들. 우리가 그거 뭐 과학적인 장치가 없으면 볼 수 없는데 장치가 있으면 볼 수 있잖아요. 예컨대 공항 가서 그 수화물 검색대 이런 거 있죠. 저는 그 사실 되게 대충 보이는 줄 알았거든요. 그 화면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 캐리어 껍데기만 제거하고 내용물 그대로 보이더라고. 어떻게 그런 기술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 뭐 별거 아닌 기술이라고 하는데 정말 내용물이 그냥 그냥 눈 맨눈으로 보이지 보여요. 정말 이 과학 기술이 신기한 거죠. 그죠? 우리가 봤을 때 껍데기만 보이는데 하물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안경 벗고 다니다가 쓰기만 해도요 훤히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라섹 수술하듯이 열어두실 때에 우리가 뭘 보게 될지는 모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일들을 마음껏 상상하고 실제로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들이 쓴 소설을 보면요 짐승이 말을 하고 식물이 걸어다니고 어떤 종족들은 막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죠.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러나 반드시 실존하는 그 세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풍성해요 그런 자료들이. 어떤 사람은 천사가 내려왔는데 아브라함 옆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다고 하고 뭐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이상한 막 그 짐승 같은 것들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다 왔다 하는 걸 보고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이요. 결국 한심한 사람으로 우리는 머물러서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뭐 그 차별주의자로 살라고 하고 한심한 사람으로 무지한 사람으로 살라고 해야죠. 8절에 보니까 같지 않다, 같다 하는 표현을 안 사용한 게 나오는데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고 합니다. 자기가 묘사할 수 있는 건 지금 최선을 다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사람의 손은 봤어요. 사람의 손과 같은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의 손 같은 게 있더라가 아니라 사람의 손이 있더라 이라 합니다. 에스겔이 지금 최선을 다해 자기가 본 것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모양이 사람, 사자, 소, 독수리 같다고 하는데 지난번 계시록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컨대 계속해서 이 생물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나옵니다. 에스겔에게 정확히 묘사할 능력은 없다 해도요. 정확히 봤다는 사실만큼은 의심할 수 없는 상세한 설명입니다.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환상을 체험해요. 15절부터 보면은 이제 바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따라 나와 있는 바퀴. 17절에 보면 이 바퀴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향한 대로 맞죠?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바퀴가 돌지 않고 사방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합니다. 바퀴 안에 지금 바퀴가 들어가 있는 구조인데 바퀴가 돌지 않고 사방으로 돌아간다. 이 지금 물리학의 법칙을 거부하는 맞죠? 예, 서사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뭘 봤는지 지금 저도 되게 궁금해요. 예, 제 눈으로도 보고 싶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뭐 바퀴가 있는데 하여튼 사방으로 진행하는데 이 바퀴가 돌지 않아도 가요. 그죠? 18절에 보면 그 바퀴에는 또 눈알들이 가득합니다. 어찌 보면 좀 섬뜩하지요. 그죠? 섬뜩합니다. 큰 바퀴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바퀴 안에는 막 눈알들이 막 가득해 있는 겁니다. 어떤 눈들인지는 몰라도 이 눈알들이 가득한 바퀴 상상하면 좀 섬뜩한 그림인데 보통 자동차 바퀴도 디자인 다 들어가죠. 곡선도 들어가고 그죠? 이리저리 세련된 디자인 들어가고 비싼 휠은 되게 비쌉니다. 눈알을 디자인해 놓은 바퀴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그 아마 혐오스러울 거예요. 그죠? 이제 사실 여기서 지금 에스겔이 묘사하는 걸 보면은 혐오스럽다기보다는 그 눈알들이 막 가득 차 있는 바퀴가 이게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되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눈. 하나님의 눈이 바퀴처럼 재빠르고 사방 구석구석 놓치지 않고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20절부터는 영이 나오죠. 이 생물들에게도 영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천사들이라고 아마 대부분 추측을 하거든요. 이 그룹들일 것이다. 그룹 천사들이다라고 하는데 이 생물들에게도 영이 있다는 겁니다. 단지 이렇게 생긴 물체가 아니라 그 날개 달린 천사 물체가 아니라 천사들도 영적 존재라는 거죠. 20절을 보니까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고요. 천상의 천사들도 그러니까 영의 방향에 따라서 물리적인 몸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몸을 지배하는 것은 몸이 아닙니다. 그죠? 몸을 지배하는 것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 로마서 살펴볼 때 혹시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는데 로마서 한번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9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영의 중요성 그죠? 예. 이 바울도 서술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참 잊어버리고 살기 쉽다라는 것이죠. 이 개념을 가지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설명하신 아담 창조의 원형이 그 바로 호모 디비누스라는 것입니다. 원래 호모 에렉투스 같은 호모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유인원들 중에 이 사람, 아담으로 보셨는가 하니까 자기가 영을 불어넣었을 때 그걸 아담이라 칭하고 이런 설명은 사실 진화이론으로 잘 뒷받침되는 설명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에스겔은 그의 설명으로 우리가 정확히 되살리기는 어렵지만 자기 자신이 분명히 보았을 장면과 소리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가 정말 직접적으로 선명하게 초월적인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된 것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뜻이 같은 두 문장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꿈을 꾸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꿈을 꾸었다. 이거 하고요. 나는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나는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실 세 가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문장이 다르게 표현해서 그렇지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 꿈을 꿨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장 값어치 없이 들리죠. 그렇죠?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뭔가 있어 보입니다. 모두 흐릿한 이 자기 주관적 생각이에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도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이런 일을 신비 경험이라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 성도님들에게도 열려 있는 체험이에요. 저 또한 그런 신비 체험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런 개인의 신비적 체험을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바울 신학입니다. 저도 뭐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의 기억과 체험은 언제나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축소와 과장이 가능해요. 내가 그 신비 체험을 했다 한들 말하는 순간은. 예컨대 예전에 좋았던 기억이 지금은 최악의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싫어지게 되면. 그래야 된다니까요 진짜. 현상은 같은 현상이에요. 그 사람과 감동적인 영화를 함께 본 기억. 작년에는 그 사람과 그 감동적인 영화를 함께 본 그 기억이 참 소중하고 좋았던 추억이었어요. 근데 올 초에 그 사람하고 관계가 완전히 깨졌어요. 심한 상처를 낳았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요. 그때 그 영화를 본 그 시간은 최악이 되는 겁니다. 나한테. 기억은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작년에 그 일에 대해서 말했을 때는 아 그때 너무 좋았던 추억이었지 이래 놓고서는 그 사람하고 관계 다 깨지고 오늘날 생각할 때는 아 그때는 막 최악의 순간이었어. 현상은 같은데. 예를 들면 5년 전에 그 영화 본 현상 같은데 내 감정이 달라지면 기억이 조작되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던 겁니다. 오직 체험, 오직 경험이 아니라 불변하신 이 말씀에 기반한 하나님의 뜻 해석이겠죠. 에스겔과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한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1장을 쭉 읽어보면 도무지 우리가 꾼 꿈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꿈은 흑백이라고 하거든요. 꿈에는 컬러가 없다고 합니다. 꿈은 색이 없다고 하죠. 여러분 아마 꿈 꿀 때 한번 자세히 생각하고 한번 봐보세요. 이 꿈에서 내가 색깔을 한번 보겠다. 예. 꿈은 흑백이라고 합니다. 이 환상을 한번 보세요. 온갖 색상이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감정과 디테일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니까 뭐뭐 같은. 근데 또 자기가 본 거는 분명히 서술해요. 사람 손이다 이거는. 마지막 27절과 28절에 보면요. 단새 같아서 또 여전히 마지막에도 불 같아서 그죠? 무지개 같으니라고 선명하게 보는데 정확히 모르는 게 이 무지개는 아니에요. 그냥 무지개 같은 거예요. 그죠? 무지개 같은 거예요. 무지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여호와의 영광과 형상의 모양이다라고 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정리해 버리고 있습니다. 예. 자기가 뭘 본지 모르니까 그냥 여호와의 영광과 형상과 모양 그 자신의 행동이 기록되죠. 보고 엎드려. 자는 것 아닙니다. 자다 꿈꾼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꿈꾸면서 눈을 뜨고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들이 받았던 특별한 소명을 기록된 형태를 통해서 접하면서 동일한 전율을 느끼고요. 동일한 부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환상 앞에서 이 에스겔의 자세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겠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요. 우리 놀라운 그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의 일행들은 그 음성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밝은 빛이 있었다는 것은 보는데 음성은 바울만 들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의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만일 에스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상황이 너무도 선명하고 분명한데 모두가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안경 낀 사람은 정확히 볼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겠지요. 이건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일이고 우리 존재를 초월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있는 건 우리가 이 세속적인 존재로서 알아챌 수 없는 천상의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의 세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광활하고 넓기 때문입니다. 방사능이 무서운 까닭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아프지도 않아요, 그죠? 아프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측정기가 없으면 정말 몇 달 몇 년이고 눈치 못 채고 그저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덧 죽음의 그림자가 닥쳐오는 거죠.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방사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에스겔을 읽어가면서 더더욱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존재들이 가득 차 있기를 있음을 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돌보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겔을 봅니다. 1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정확히 애쓰려며 알려고 해도 그림으로 그려낼 수가 없고 에스겔조차 최선을 다해서 묘사하고 있지만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는 없지만 그는 정확히 무언가를 보았고 선명하게 무언가를 보았으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표현했음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적이고 세속적인 일들로만 우리 삶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돌아보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또 우리 주변에 다른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는 우리 또 부지런하고 성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